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계시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인 세계복음화에 유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메시아를 보여주시기 위해 많은 역사와 예언과 여러가지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꼭 그 메시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리시고 그 메시아가 신약에 드디어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생각했던 어떤 영화로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추한 그 죽으심을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구원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 결과, 그 결론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올바른 그런 답이 있어도 과정을 안 보여주면 그거를 이렇게 올바른 답으로 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왜 이 답에 도달했는지를 이렇게 알려야 그것만이 올바른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냥 결과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결과가 중요한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결론이고 그게 너무 귀한 답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꼭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시 이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를 사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악한 역사를 이렇게 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기드온이 나는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조금 이렇게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그 아비멜렉을 통해 굉장히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패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올바르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내가 여러분의 어떤 지도자, 어떤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런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돈으로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에게 모이게 하고,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 이후에 두 명의 어떤 지도자들이 더 세워지고, 사사기는 그들에 대한 어떤 큰 기록을 남기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는 입다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오늘 그 입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아주 이렇게 그 본문만 봐도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런 역사를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모델적인 어떤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암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그런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곧바로 다른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그냥 원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이렇게 정복한 어떤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풍습과 그런 어떤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상황을 다른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근심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졌는데 또 이렇게 우상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게 가라. 그 우상들에게 가면 그들이 너를 해방하는지를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렇게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는 상관없지만 이번만 구해주시고 이번만 건져내 없어서 라고 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악한 마음이지만 그 이후에 또 조금 더 마음 아픈 게, 그 다음에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실제로 섬기게 되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번만 나는 문제로부터 해방되면 된다, 이번만 조금 이렇게 해방되면 된다 라는 어떤 잠재적인 그런 악이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근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런 이렇게 암몬 족속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 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입다는 굉장히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길리앗은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그 이렇게 족속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애초부터 입다는 기생에게 이렇게 낳게 되고 그의 형제로부터 쫓아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 그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자면 비행소년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잡류들을 같이 모으게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조금 더 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노상강도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부름을 받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어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인간적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11장부터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를 찾아온 것이 뭔가 입다가 이렇게 대단해서 뭔가 입다라면 정말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보다는 정말 이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암몬 족속을 대적하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필요한데 이 길리앗 사람 앞에 그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들의 불신앙이 너무 커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입다를 먼저 내보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구원하실 건데 그냥 먼저 이렇게 보내고 혹시나 됐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다가 질문할 때는 입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하겠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깡패 같은 그런 분을, 노상강도 같은 그분을 이렇게 그 우두머리로 장관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기가 이렇게 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를 보니까 전혀 그런 어떤 자기의 성격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배운 것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앞에 모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사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나중에 암몬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땅을 뺏어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하나를 변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격을 먼저 해서 이렇게 땅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그런 많은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허락해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싸웠다. 근데 그 싸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않았는데, 당신, 암몬 왕은, 그들보다 낫느냐. 예를 들자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발락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는데, 직접 싸우지 아니했고, 오직, 그냥 이렇게 발람만 불러내고, 발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역사가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고, 계속 지켜주셨는데, 이방족속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다른 이방족속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시느냐.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렇게 암몬의 그런 어떤 우상은 그모스가 아니냐. 정말로 그모스가 유일한 그런 신이라면 우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넘겨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과연 하실지를 한번 보라.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고 정말로 그런 그모스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를 그걸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알지 않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에는 오늘도 이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다. 정말로 누가 하나님이신지.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다. 우리는 정말로 물리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굉장히 이렇게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배경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깊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암몬 왕에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암몬 왕은 그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음에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입다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아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아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까는 암몬 왕 앞에 이렇게 모든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100%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표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왔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우리 땅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번제, 그런 어떤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진짜 이제 주신다면 정말로 번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입다는 아무리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했어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웠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의 영을 받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근데 이 상태 가운데 이런 이상한 그런 서원을 어떤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는데 승리를 하고 나서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나와서 반깁니다. 유일한 딸인데 입다를 이렇게 반기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주 기뻐하는데 입다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을 어길 수 없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입다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렇게 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그 길리앗 족속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많은 그런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하면 이들에게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딸이 나와서 입다를 반기게 되는데 그때 입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딸을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고 딸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게 딸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6절을 보면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딸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딸도 믿음의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은 전혀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몬 족속을 넘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게 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다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맹세한 대로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번제로 바쳤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그 맹세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처녀로 이렇게 평생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녀로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상으로 알 수 있지만 모든 여자들은 정말 언약 붙잡은 여자들은 그들의 씨로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여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었고 그렇게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씨앗을 통해 오실 거다라는 그런 사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포기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정말로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한 명의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을 이렇게 바칠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이삭을 이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이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실 만큼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입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그렇게 맹세를 하고 딸을 드린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을 이렇게 드렸지만 여기는 이렇게 딸이었지만 정말로 이 유일한 딸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메시아를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다는 이렇게 봐서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이 전혀 좋지 않고 그리고 평소에 하는 행동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노상강도의 그런 행위를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처는 있었지만 이의 형제에 대한 상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형제들을 대표하여 암몬 왕에게 가서 하나님 그 암몬 왕 어떤 대적에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승리를 하고 나서 근데 그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런 승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 메시아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다의 얘기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2장을 보면 에브라인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암몬과 싸웠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렇게 가서 싸우면 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그 입다와 에브라임 족속과의 큰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에브라임 족속들이 와서 이렇게 입다의 어떤 그 길리앗 사람들을 이렇게 침입하려고 할 때 시볼레스라고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족속들은 계속 시볼레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읽어보면 시볼레스인데 시볼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결국에는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끝나게 되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입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입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입다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사무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기드온 입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해방을 해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큰 위기 때 해방한 인물로 사무엘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이렇게 입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믿음을 붙잡은 구약의 인물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붙잡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붙잡음으로 의인이 됐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입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입다는 굉장히 이렇게 배경이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도 이렇게 믿음을 붙잡은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 믿음입니다. 딸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딸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허락하실지라도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죽임으로 죄가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딸을 희생을 시켜도 번제로 이렇게 드려도 정말 그거를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로 돌려주실 것을 이렇게 믿은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믿음처럼 입다도 동일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믿음을 보면서 메시아를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붙잡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믿음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정말로 입다는 그 메시아를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많은 형제로부터 이렇게 멸시당한 그 상황 가운데 전혀 배경과 지금 현재의 삶은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거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증거를 얻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이스라엘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라고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누구이신가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잘 설명이 안 돼 있는 그 입다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안 되고 배경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가장 어려운 믿음의 선택을 한 인물이 입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는데 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입다의 믿음이 보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입다가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중에 있는 많은 어떤 허다한 증인의 무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인 중에 하나가 입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고 한 명 한 명이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믿게 하셨구나. 이 한 명 한 명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구한 것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 그 이스라엘 구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메시아께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오신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족한 사사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셨고 이들의 인생을 쓰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메시아를 계시하심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들에게도 허락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사를 일으키고 그 사사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렇게 멸망을 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셨다. 이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사 한 명 한 명이 메시아를 조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터무니없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하나를 봐도 정말로 입다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배경은 없었지만 입다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저도 입다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배경도 안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정말 행위도 하나도 좋지 않고 오히려 그런 노상강도의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전혀 안 되는 배경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약, 메시아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들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많은 업적이나 그런 증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심지어 정말로 딸을 드려도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 메시아를 완전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장 힘든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족했지만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표현되기를 믿음을 붙잡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신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했지만 결말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에브라임과 싸우면서까지 이렇게 결말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인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를 붙잡으면서 정말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는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왕으로 오셨고 완벽한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흠 없이 점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언약을 믿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끝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다처럼 전혀 뭐 이렇게 좋은 게 없지만 이때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믿으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배경으로는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답이라는 것을 오늘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그거를 반영하지 않아도 메시아를 붙잡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사 입다를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언약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써주셨습니다. 지금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되지만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고 좋은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만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아직까지 너무나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주님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부분 가운데서도 다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의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지금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메시아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답을 붙잡고 주님 이 메시아를 붙잡고 이 메시아를 더 알아가고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입다처럼 정말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